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널리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감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는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와 또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하며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혼이 새로워지며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주님을 닮아서 점점 성결해지는 은혜가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성리를 이 땅에 전하며 그 성리의 부활의 소식을 복된 소식으로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근심, 걱정을 모두 맡겨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 마음이 시원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는 그러한 결실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과 분기심을 알고서 만족해하며 또한 어려움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든 육신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심령들도 우리 성도 중에 있사오니 주여 귀 기울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완전한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어려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제19장 제16절 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9장 제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19장 제16절 말씀 한절이기 때문에 뜻을 생각하며 천천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백백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개인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혼자 있을 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도 꿈 가운데 그러하셨으며 야곱에게도 주로 꿈 가운데 나타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대역이 되고 있는 바로 애굽의 황제 바로라든가 블레셋의 황제였던 왕중왕 아비멜렉의 경우에도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금지할 것을 금지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베풀지언정 저주를 하지 말라고 해를 입히지 말라고 강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어쨌든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달라집니다. 그룹에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십니다. 물론 그를 시내산 위로 모세 대표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백성들 앞에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전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하늘에서부터 창조주의 놀라운 영광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적혀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이 19장 출애굽기 1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첫 새벽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오늘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봄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셋째 날 아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갇혀서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이 성경을 적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통찰하시면서 현재 우리들의 인생 앞에 항상 현재형으로 맞이하고 계시지만은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을 얘기해도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얘기해줘도 우리가 전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하루살이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는 친절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짜 개념이 나타납니다. 언제 강림하셨는가? 셋째 날 아침에 강림하셨다. 그렇게 모세가 적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자면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 없을 때 푸지푸식간에 오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집단 앞에 민족 앞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틀 전에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첫째 날에도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그래서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사도 뒤로 물리고 항상 오늘 하루 내일 그리고 모레 임재하실 제3일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분만을 3일 동안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으로 삼고서 만나기를 애쓰고 있는 준비하고 있던 차중에 언제 나타나셨는가? 점심때도 아니고 저녁때도 아니고 아침에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모세가 적고 있습니다. 아침을 왜 강조할까요? 창세기 제1장을 보게 되면 창조의 역사는 저녁에서 아침까지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아침을 강조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밥상에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듯이 오선도선 얘기하는 것은 저녁 시간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찬이 중요합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그날 있었던 시행착오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며 더 나은 방법을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시간은 저녁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뢰고 새로운 창조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끝낸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을 그날 밤에 마치 유대인처럼 저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오늘 밤도 보관하여 주시도록 맡깁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드리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편한 잠을 안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났을 때 드디어 부활의 아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1절에 3일째 되는 날 안식일 첫날 새벽에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부활의 새 소식, 새로운 창조, 새로운 언약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도 바로 안식일 다음날 새벽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서를 보더라도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1절에 똑같은 날짜 개념, 시간 개념을 적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대는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날 아침에 우리가 어제 맡겨드렸던 일이 새로운 인생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 광명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그것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라고 묘사하고 있는 장면에 숨어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라고 모세는 글을 적고 있습니다. 번개와 우레가 아니고 우레와 번개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레라고 하는 것은 우레 소리를 의미합니다. 큰 소리라는 의미에서 소리를 대표하고 있는 우레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번쩍이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번개입니다. 번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우레 소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려고 하실까요? 이 어문이 풀리는 것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게 되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 엄청난 지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가 계시는가 싶어서 눈을 뜨고 살펴보았지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바람 소리가 광풍이 불어제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소리로 계셨습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 소리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왔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인간의 음성으로 소리로 전해져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입에서 소리가 나서 귀로 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고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나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들의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가 큰 자, 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며 언더스탠딩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입이 큰 자, 그것은 조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리가 문제입니다. 소리를 세밀한 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소리, 세밀하게 울려나오는 그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은 가려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가 그 진면목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전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면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면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빽빽한 구름으로 진면목을 가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이나 32장에 가게 되면 왜 가리웠을까요? 진면목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면 피조물이 죽고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진면목을 봐서는 우리는 녹아버리게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빽빽한 구름으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신비롭게도 진면목을 감추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비가 미스터리 오브 가십니다. 이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도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 인격으로 그렇게 세 가지 위격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인가?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은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까지 전부 파헤쳐서 하나님의 진면목을 봐야 되겠다고 우리가 달라들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녹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는 풀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과 그리고 유한한 것밖에 좁은 소용밖에 갖고 있지 못한 우리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모든 것을 알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도마와 같이 도마에게 해주신 것처럼 보지 아니하고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신비로 알고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가 참으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 위에 있고라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 정신적으로 산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가장 높은 자리임을 인정하는 자,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땅, 그것이 마치 왕이 머무르고 있는 도성처럼 가장 높은 곳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성경을 깨닫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으며 그리고 종교계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분의 중대함을 가지고 높다고 자기가 산 위에 올라가 있다고 자기 사람들은 모두 자기 밑에 있다고 그렇게 상상해서는 신앙생활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산 위에 계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한 걸음씩 우리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성결해지면서 나아가고 있는 자, 그가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자입니다. 옛말에도 있습니다. 한양이 수도가 되었을 때 모든 전국 팔도에서는 한양을 올라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상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경이 아닙니다. 지방으로 가는 것은 하향을 한다고 합니다. 하향선과 상경선, 열차도 그렇게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창세기의 표현은 어떨까요? 예루살렘 하나님께로 반드시 올라간다고 적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더라도 변화산상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려고 세 제자가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 땅으로 내려가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내려왔을 때의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공생애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지만은 그것은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더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떨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인들은 나팔을 가지고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한번 짧게 불거나 길게 불거나 해서 그들의 신호로 삼았는데 특별히 길게 두 번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백성이 진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할 때 나팔 소리를 크게 길게 두 번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헌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회중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congregation이라고 그럽니다. Assembly of people,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복음을 선포하며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이며 이것이 큰 나팔 소리 가운데 회집된 우리 회중들입니다. 반드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살고 함께 먹으며 함께 성화되어지며 함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동력과 우리 전체가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나가서 신앙생활 깨끗이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저 교회에 누가 있어서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으니 나는 떠날 것이다.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마이너스가 옵니다. 물론 freedom of denomination, 교파도 기독교 아니라면 바꿀 권리가 현대 헌법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옮길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옮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하나님이 목자로 계시고 그리고 양도 하나님의 양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위탁한 양입니다. 넣고 배가시는 것은 목자장의 인사명령입니다. 구태여 그것을 그렇게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장이 목자를 발령내시면 순종하고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늙어 죽을 때까지 뼈를 묻겠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각오는 좋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뼈를 묻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복무되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그것은 매우 크게 울리며 모든 양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 어떻게 가서 우리가 해야 될지 우리는 우리 육신적인 종말을 향해서 끊임없이 유목민처럼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예물로 삼아서 올려드리고 또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고 그리고 성숙되게 만들어서 더 큰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파송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복음이 저리며 떨게 될까요? 그것은 그분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까지 잘못되면 영불의 채에서 거두어갈 수 있는 두려우신 창조주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옷깃을 여미며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 자체는 옷깃을 여미며 종의 자세로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서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종의 도리를 다하는 청지기의식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성도의 겸손한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아침에 새로운 역사를 만날 것이고 우리들의 문제를 창조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교회도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개인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왔더니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항상 이 겸손함과 하나님 만나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그래서 새로운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자들과 함께 큰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문제가 풀려나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도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